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1절까지.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뢰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는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에서 참 오늘 현대인들에게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꾸 하늘에서 뭐가 자꾸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겨울에는 눈 내리고 여름철이나 가을철에는 비 내리지, 무슨 하늘에서 뭐가 오는 거예요? 뭐가 하늘에서 온단 말입니까? 참 성경을 전하는 저나 성경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나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예수님은 자꾸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늘을 쳐다봐도 아무것도 안 내려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도대체 들어야 될지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난감함이 오늘날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두 귀로 들었던 그 민중들도 똑같은 그러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뭐를 기억을 해내냐 하면, 가만히 있자마자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들 예수님 당시에서는 하늘에서 별다른 게 내려온 적이 없어요. 별다른 게 내려온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과 똑같아요. 그냥 구름만 둥둥 떠다니죠. 푸른 하늘에 흰 구름만 떠다니지 내려온다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이야기하니까, 뭐가 떡이 내려온다 하니까, 그들은 무엇을 생각 기억해냈냐 하면은, 옛날 자기 조상들이 당했던 그때 일을 기억을 해냅니다. 아,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니까, 맞아, 그때 내려온 적이 있었어. 맞아.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바로 모세와 조상들이 더불어서 광야로,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나올 때, 그때 하늘에서 뭐 내렸어. 그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구체적인 어떤 물질 같은 게, 어떤 그 물질 덩어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저 본문 저 39절에서 40절,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그런 뉘앙스도 아니고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떡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떡을 주워 먹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떡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손이 없으니까 발이 없습니까? 발 걸어서 떡이 떨어지는 곳에 가서 손으로 주워서 이걸 여기다가 입에다 집어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된다 이 말입니다.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주워 먹기는 우리가 와서 주워 먹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되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총체적으로 살리는 그러한 방식이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39절 40절에 보면 전혀 예수님께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뜻이 아니면 무슨 뜻이냐?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고 하시다니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취지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살려낸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듣는 청중들은 뭘 이야기했냐 하면 예수님 자신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라 하니까 듣는 청중들은 뭐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떡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렇다면 옛날 광야시대 때 하늘에서 줄줄이 떡을 주니까 그걸 줘서 우리가 줘서 먹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살았잖아. 아, 그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말이죠. 생명의 떡이 왜 예수님 생명의 떡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알아서 자기 아버지 택한 자를 건지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생명의 뜻이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들이 39절 읽었던 다시 생각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가 생명이 떡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이걸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예. 사람이 얼추 안다는 그런 지점이 있을 거예요. 나는 목사님 이 정도는 압니다. 우리는 그 안다는 것에다가 또 설교를 들음으로 거기다 중철했어. 포기했어. 청청히 아는 것에다가 플러스 더 알고 안다가 더 알고 그렇게 해서 신앙을 점점 더 이렇게 축적해 간다. 이런 그저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신앙에 대해서 엄청 오해하신 겁니다. 그를 만약에 내가 청청히 신앙이 아는 것에다가 또 아는 것을 더 보태고 아는 것을 보태서 구분도 한다면 이거는 뭐 아까 같으냐 하면은 만나를 내가 먹고 오늘도 살고 내일 가라 또 먹고 내가 살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식밖에 안 돼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내가 나를 살려가는 식이에요.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늘에서 떡이나 던져주소. 주워서 먹기는 내가 남보다 더 부지런하게 설치해가지고 내가 주워서 먹겠습니다. 이런 식이 된다고요. 이거는 자기가 믿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믿는 있다는 사실을 내가 오늘도 또 믿고 또 믿는 거예요. 그런 식, 내가 나의 믿음을 믿는 식으로 내가 구원받다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엄청 오해한 거예요. 지금 그걸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내가 아버지 택한 자는 이 예수가 너를 건진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 내가 이미 알고요. 또 알려주겠습니까? 그 내려 주님 자 오늘 어제 내려 오늘 왔습니다. 자 그럼 뭐 하소 가출을 합니까? 네가 너를 건지는 게 아니고 이 예수가 생명이 떡이 되어서 너를 건진다. 예수님, 어제 가르쳐 줬잖아, 어제. 어제 가르쳐 줬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알고요. 그거는 기본이고. 더 내가 할 게 없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 우리, 깔끔하게 버려야 됩니다. 깔끔하게 버려야 돼요. 아파트 보도 공사에 가면 그 물탱크 같은 데, 옛날, 지금 모르죠. 옛날 것도 있는데. 그 물탱크 청소 안 하면요. 그 먼지가 때깔끼 끼어가지고 나쁜 물을 먹지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예 세월이 가면 갈수록 물탱크에 녹처럼 때깔끼게 되어있어요. 안다 하는 것이 그 인간을 점점 녹을 끼게 하는 겁니다. 제대로 안다면 날마다 미스나우식 하죠. 날마다 자기를 비워야 되죠. 날마다 챙긴 것을 또 버리고 챙긴 것을 또 버리잖아요. 설계차 올 때 뭐 합니까? 아이고 아까워라 이걸 왜 버리노 이런 아줌마들 어때요? 딴딴딴딴딴딴 어머 이게 신나다 가사스레 버리잖아요. 속 시원하게 버리죠. 속 시원하게 버리잖아요. 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아는 걸 버리지 않습니까? 왜 내 아는 것으로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그런 헛된 시도를 하는 겁니까? 중첩해서 청청히 아는 걸 사여서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된다. 아니요 아니옵시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아버지의 택한 자는 내가 거지니까 내가 생명이 떼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이 점을 제가 좀 효과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광야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광야. 광야라는 것은 물론 출애굽기 16장에 모세와 이스라엘 함께 나왔던 그 장소지만 광야의 의미는 죽음이에요. 죽음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공동묘지만 죽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물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양식 떨어지면 우리는 그 비록 연세가 많지 않더라도 예 어제 중풍 들이 가지고 오늘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뭘 느끼느냐 하면 죽음을 느껴요. 이게 죽음이라 하는 것은 죽을 때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죽음이라 하는 것은 늘 매일같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는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해요. 예, 직장 쫓겨나면 왜 안 와? 참, 목회자들 제일 황당한 것이 교회 갔는데 흘렁 쫓겨났을 때. 그때 기가 차죠. 아는 크지요. 우유감은 뜨거하지요. 남 시키는 피아노는 또 시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철수같이 믿던 직장이 그것도 큰 기업체에서 구조조정 해가 나가락할 때 옛날 사회적 가락은 있죠. 노는 물은 있잖아. 노는 수준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홍차 주스가 피우고 이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노는 가락이잖아. 노는 가락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매일같이 경험. 왜 열심히 노동합니까? 죽음을 의식하기 때문에 노동하는 거예요. 천사는 노동하지 않아요. 죽음이 없는 천사한테는 노동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이건 창세기 3장에 나왔던 거예요. 네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일하지 않으면 일하면서 산다는 그 상태 자체가 죽음이라 이게. 이마에서 땀에서 일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죽음의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벌려지는 하나의 몸부림 만부림이다 이 말이죠. 그걸 사람들은 뭐냐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광야에 집어넣어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한테 집어넣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다. 누가 죽이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왜? 애굽에 있을 때는 밥을 안 먹었잖아요. 애굽에서는 그거는 사는 장소였고 왜 잘 살든 뭐 크게 잘 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럭저럭 살아갔던 그 장소였어.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한다 하니까 옛날 애굽보다는 낫겠지. 너의 생활보다 더 향상된 생활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 따라 나오는데 가보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있는 모든 그들의 보호막도 다 철거되고 죽음의 공간, 죽음의 장소, 하루하루 죽음을 딛고 딛는 그런 황량한 광야에다가 사막에다가 그들을 들러나 버렸어요. 그것은 바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건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걸 중첩해서 알고 지식을 확보한다고 해서 절대로 인간의 본색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옅어지지 않습니다. 신학이 아니라 성경을 달달 내야도 오늘 때끌이 없으면 위기를 가면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짙게 느끼죠. 하나님 성경을 달달 애우는데 왜 나를 죽이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의미심장한 말을 드렸어요.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 다음에 보세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를 염두에 두었느냐 하면 출애굽기 16장에서 17장 16장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16장에서 그들이 원망했던 것은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고 원망했던 것은 뭐 그럴 게 없어서 원망했고 17장에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또 원망했던 것은 목말라서 밭을 물려서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가장 최소한의 기본 가장 기본적인 거 마슬로의 심리학자는 이 이야기했죠. 인간의 가장 기본 요구는 생존의 욕구라고 생존의 욕구 가장 생존 최소한의 먹을 것 마실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집어넣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뭐냐 저 무엇에는 왜 덜렁붙어가지고 나 우리를 인도하냐 지도자인 채 하면서 우리를 짝대기 하들고 와서 설치고 있느냐 도대체 죽음이라는 그 곳에 그 한가운데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과연 가치가 뭐며 나아가 과연 하나님이 꼭 뭐 때문에 필요하러 하나님을 부르는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그 정당한 모습을 방해케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지식 소용없습니다. 네, 목사가 신학 박사가 돼도 교회 쫓아낸다면 살려달라고 따셔달라고 붙들고 아 그런데 한번 봐줘서 대만에 이래 나온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쫓겨나는 것도 한두 번 뒤쫓겨서 조금 나와야 그런 일이 나지. 처음 하던 앞이 캄캄하다가 그도 또 사모가 버니까 그것도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또 배짱 한번 튕겨보지만 사모마저 몸벌고 몸벌은 정도 아니고 몸이 비실비실 아파가 약 갖다 간다는 기가 막히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뭡니까? 바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산다는 그 모든 오기와 그런 자존심, 신앙 자존심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물 없으니까 신앙이고 뭐가 어딨어요? 물 없으니까 대반 하나님이 한바탕 붙자 나오고 양식 없으니까 뭐 죄를 탐미합니다. 그 홍에서 나올 때요. 그 저 모세 누나가 뭐였는 줄 압니까? 모세 누나가 앞장서서 찬양대에 도착해 찬양했어요. 오 여호와는 우리의 용사시여 기도하면서 그것이 14장에 쫙 나와있습니다. 100번 찬양 부르고 하나님은 진정한 용사십니다. 찬양 아무리 변경해도 막상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으니까 그 찬양이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분노와 분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그래야 되면 안 되지요. 약과 타고 좀 피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자신에서 그 자리에 서야 돼요. 아이고 나한테 그러면 나 재수 없지요. 그러지 마시고 자신에서 그 자리에 가야 돼. 자신에서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저 케이블 TV 보면 그 기독교 방송 보면 애들이 그 뭐 CCC나 이런 성교단체에서 찬양 집회를 할 때는 막 눈물이 막 주슈어 찬양하면서 주슈 그러면서 그, 저, 목사가 와도 손들고 같이 손들고, 전부 다 같이 하면서 추유하고 오고 있는 그 청년들. 그, 취직 안 되고, 시집 못 가고, 이렇게 무슨 일이 아니면, 그럼 얼마나 반응할지 몰라요. 자, 거기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35절에서,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했는데, 이 말을, 여러분의 죽음의 자리에서, 먹을 걸 줘오고 마실 걸 줘야 그 먹을 걸 마실 걸 힘을 딛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 잘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이 예수님 말씀 이해 못합니다. 전혀 이해 못해요. 아이 하나님 보세요. 어디 최선의 사람을 살려놓고 뭐 찬양을 하나 기도 하나 해야지. 아니 기본 것도 안 주면서 무슨 하나님은 영광 돌리라. 영광 돌릴만 해야 영광 돌리지. 이것도 저것도 안 주는데 무슨 영광 돌립니까? 원망 원망 당하면 당연하죠. 라고 이렇게 나올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옛날 광야 때 했던 다툼이요. 시험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뒤같이 드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부를 것이라.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하냐 내가 시험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본색을 다 들춰낼 때까지 계속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죽음이라는 경험을 계속 겪게 만들지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자녀와 우리와 우리 자녀가 이 생축들이 목말라 죽게 되었다. 모세야 책임지라. 이렇게 하니까 그 7절에 보면 유명한 브리바 마사, 이제 마사는 시험했다. 브리바는 맡았다. 하나님과 그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대들었고 결국은 그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 시험에 넘어져가지고 하나님과 싸움했다. 그런 장소가 브리바 마사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님 당시 이 사람들은 그런 조상들이 그런 경험을 했으면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왜 우리 조상들은 그런 실수를 했을까, 그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건데 그들은 그런 점을 생각하고 그 사고 방식이 똑같아요. 주면 뭐 주면 영광 돌리지, 뭐 주시면 감사할게요. 이래 나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 여러분이까지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게 여러분 이렇게 정리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물 양식도 안 주고 마실 물도 안 주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걸 믿어라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목사님 취지가 그만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 요새 그리 시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건 신이지 무슨 그게 인간이겠습니까? 아마 저한테 이렇게 따질 거예요. 주기도는 뭐라 했던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네가 구한 대로 의심치 않고 있는 다 얻으라 했으니까 주기도문 10대뿐 하면 양식은 10일 정도는 보장받을 거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으니까 주기도문 잘 배우고 양식 걱정하는 사람은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주기도문 망한 데 했으니까 식사 때만 주기도문을 가서 대풀이 하든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에이 그 저 누가 저야 이게 누가 믿나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절 아이 그 일용할 양식 주기도 뭘 줘 이런 불신을 가지고 백날 해도 무슨 소용이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고린도 후서 11장 예를 들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그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경우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그 다음에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냐 추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배고랐고. 사도 바울이 주기도를 몰랐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추리고 목마르고 배고팠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이야기 하자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 원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존 기초는 줘야지 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줄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옛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이 범죄를 하든 나답아지든 원망을 하든 간에 만나가 꾸준히 내렸잖아요. 만나는 그죠? 만나는 꾸준히 내렸다고. 그들이 범죄하던 약속까지 못 나가도 40일 동안 만나는 계속 뒀잖아요. 한결같잖아요. 그처럼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영생은 한결같다, 한결같대. 뭐 같이? 옛날에 만나와 같이. 옛날 만나와 같이. 사도 바울이 줄이고 목말랐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줄이고 목말랐으면 그때부터 사도 바울을 그대 채웠으니까 내가 미쳤다고 이제 살아. 내가 하나님 전도했는데 하나님 월급을 줬습니까? 아니 최소한 기본 전도하는데 목을 안 마시냐? 이거 물을 마실 물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이 전도하면서 얻어맞아 댕기고 전도하면서 배고파 댕기고 이게 무슨 사입니까? 이렇게 사도바울이 나왔다면 그 사도바울은 아직도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이해 못하고 있는 사도바울이에요. 그러나 사도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죽은 자 같아서 난 산 자고 내가 없는 자 같아서 있는 자요. 내가 모든 것을 뺏긴 것 같아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냐하면 옛날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모세와 상관없이 백성들의 원망과 상대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 자기 약속에 의해서 일괄되게 40년 동안 중단없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약속에 의해서.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원대한 약속은 모르고 자기 저한테 이기냐 손해냐 이기냐 손해냐 맨날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 말이 아, 우리 약속 때 못 온다. 하나님이 우리는 몇 대가 시대가지고 왜 들어가냐? 아, 못 온다고.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힘이 약하고 저 상대방은 적다면 강하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것에 안겨줄 모양이다. 아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면서 4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하고 똑같아요. 자기 하는 사업이 꼬이고 가정이 원 정상대로 안 되고 자기 하는 계획대로 안 된다고 아 이거 하나님 얻는 모양이다. 에이 하나님이 기본도 안 주는데 이거 내가 하나님이 믿는 게 아니야. 이런 야, 이제 하나님 아무 없을 거야. 괜히 있다고 하지만 있다고 생각해 보는 기지 실제는 없어. 왜 하나님은 내 기대에 응답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 얘들아 너희들이 큰 오해를 했다. 어떤 오해냐? 하나님이 뭘 주시면 그걸 우리가 보고 확인해서 그걸 보고 그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큰 오산이었다. 그걸 믿지 말고 너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영생을 줄 자가 하늘에서 따로 이 예수님이 따로 왔다는 것을 네가 왜 못 믿느냐? 이 예수가 나 예수가 하는 일은 바로 너 그 같은 너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까 내가 진실로 생명이 뜨게 아니고 뭐냐 이 말이야. 끝으로 37절 한번 봅시다. 여기 36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믿지 않지요. 오늘 떡 주세요. 모세가 떡 줬으니까 예수님 당신도 우리에게 떡 주세요. 맨날 저들이 원하면 떡 달라는 소리 하면서도 그들은 그걸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한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테니까 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신다 했잖아요. 주세요. 그건 그들을 믿으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너희가 내한테 떡 달라고 이야기했지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믿는 겁니까? 뭐가 믿는 거냐? 39절에 아버지의 뜻은 바로 마지막 날에 택한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지폐없고 하나를 누락 없이 빠짐이 없이 택한 자는 반드시 이 예수가 너희들을 건지낸다 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느냐? 그걸 믿어야 믿음입니다. 그걸 믿어야 그 정도로 예수님은 탄탄합니다. 우리는 맨날 아침 저녁마다 흔들리는 감정이지만 주님의 감정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건질 자를 반드시 건집니다. 그리고 자기 온 자는 내가 쫓지 않습니다. 일관적입니다. 이게 38절 봅니다. 내게 온 자는 내가 쫓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살인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40절에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린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사람들이 믿을게요? 안 믿을게요? 안 믿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주지도 않으면서 헛소리만 늘어놓는다고 다 떠나가 말았습니다. 여러분 뭔가 지식이 몰렸어 더 중첩했어 아는 데다가 더 보태면 더 확실하게 알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같이 쓰레기 비우듯이 훌랑 부숴버리고 부어버리고 주께서 저를 살리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마을이 무척이나 고생을 했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었고 굶주렸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예수님은 구주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 같은 변함없는 믿음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